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 조금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껴서 웃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게 어디냐? 보시면 압니다. 야, 옆 나라 일본과 중국이 티격태격하니까 야, 대한민국은 나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빵끝 웃고 있는 대한민국 얘기로 참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과 중국이 싸운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은 존니 미기 상태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약간 개입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일본과 중국이 지금도 멱살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총리는 철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 이후에 중국은 실질적인 경제 보복을 사실상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실질적인 보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가능한 조치로는 뭐 무역 제재, 경제, 외교, 군사 관계 중단, 또 뭐 무역 제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암시했다고 하는데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죠. 이게 사실은 일본한테는 대단히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한 5% 정도 차지하는 교육국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육국입니다. 일본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과 중국이 왔다 갔다 해요. 미국 경우도 있고 중국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요 수입국은 무조건 중국입니다. 일본이 뭐 석유를 많이 수입해서 중동 어느 나라가 아니냐? 그 아랍에미리트 저 뒤에 있고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무조건 중국이에요. 그 유의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합한 이 교역량이 뭐 엄청나죠. 거의 3천억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육 상대국이에요. 일본의 수출 2위 국가이자 수입 1위 국가가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나라가 뭐 무역 제재건 경제 제재건 뭔가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빠득빠득 이를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그리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요즘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중국에 뭘 수출합니까? 뭘 수출하는 거야 일본이? 뭐 초밥 수출하는 것 같진 않고 뭐 와사비 수출하나 뭘 수출하는 거야? 잘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뭘 쓰지? 우리는 뭐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사실은 중국도 한국과 입장이 같아요. 뭐냐? 주로 산업 중간재를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를 만드는데 그 안에 재료들이 예를 들면 반도체는 대한민국에서 오고 뭐 어디 부품은 일본에서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산이라고 포장되거나 아니면 중국 내수로 돌아가는 물건 중에 중간재와 산업재가 대한민국과 일본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수출에서는 약간 경쟁자 포지션에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이 경제제재, 무역제재를 가장 먼저 뭐를 했냐?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수산물 수입 중단을 발표했어요. 중국은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 딱 이걸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슈카월드를 봤으면 아 재밌다 너무 재밌구나 라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잠깐만, 어제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중국이 일본 수산물을 금지했다고 하면은 뭔가 가서 클릭을 하면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돈 벌 수가 있는데 자 갑자기 동원수산, 사조씨푸드 이런 업체, 원양업체 아니면 수산물 가공업체가 주가 오르는 거죠. CJ씨푸드도 포함해서 19.7%, 13.2%, 12.7%. 왜냐하면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니까 야 그러면 대한민국 수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겠구나. 뭐 경쟁자가 다운된 거니까 이거 반사이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승자고요. 물론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잠깐만 중국이 일본 수산물을 얼마나 수입하지? 알아보니까 수입을 안 하네. 내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네. 올해 7억 원 수입했는데 아 왜냐하면 간단하죠. 중국도 지난 202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해요. 수입 금지 조치가 있고 사실상 해제를 했지만 얘네는 해제를 했다 그래도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막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당장 뭐 이득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야, 그런 거 생각. 그렇게 합리적이고 멋진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 나는 교수님 해야겠다. 그쵸? 아 나는 국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누르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 자, 누르고 뭐 이상한데, 뭐 이상한데? 좋아. 나는 먹고 나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고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아니면 나는 꼭 K국장을 해야 될 필요 없으니까 나는 뭐 그쵸 뭐 물건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한성기업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 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 일본 수입 안 됐는데 계속 오래 안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1, 2년 뒤에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자, 이 와중에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대만은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먹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초밥 먹는 걸 올렸어요. 총통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도 올리고 장관도 올리고 난리 났던데 대만은. 왜냐면 자기들 편 들어주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이 일본 음식을 먹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하고 대만 정치인들은 지금 열심히 초밥 먹는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산물 수입 금지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발표한 게 역시 보셨겠지만 자국민들의 일본 여행 자제도 발표했습니다. 그때 나왔죠.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실제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발 일본행 티켓의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여행사들이 중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따르기 힘들죠. 사실 권고긴 한데 이게 말이 권고지. 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서슬퍼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일본 여행을 그대로 이제 진행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여행사의 티켓이 항공기 티켓 같은 게 굉장히 취소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대부분의 중국 항공사와 캐세이 퍼시픽 이런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 일본행 항공권은 지금 취소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취소해주겠다라고 발표해서 굉장히 취소가 많이 됐다 그러는데 얼마나 됐냐? 지금 보시면은 12월 말까지 개혁되었던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144만 건 중에 약 30%. 40만 건에서 거의 50만 건 가까이가 항공권이 취소되었다고 하고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관광의 가장 큰 손은 중국인입니다. 한국인 아닌가요? 작년엔 한국인이었어요. 작년엔 한국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역전당했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많이 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이 뒤처지면은 아마 2025년도 일본 관광에 가장 많이 간 국가가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11월, 12월 뒤 두 달만 어떻게 버닝을 하면은 또 연속으로 2년 연속 일본은 우리한테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본 관광 산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막 3천만 명이 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본 관광 산업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인, 한국인, 대만인 이 세 나라가 거의 60%입니다. 엄청나죠? 한마디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중국, 한국, 대만까지 하는 거기서 일본 방문의 60%이기 때문에 일본 관광이 그렇게 좋다? 물론 서구 관광객들이 약간 있지만 아시아권 사람들한테 되게 감사를 해야겠죠. 게다가 이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 뼈아픈 게 최근에 저 중국 관광객 증가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중국 관광객 늘어나는 숫자가 심상치 않았어요. 보시면 이번 연말,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기 전까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예약이 작년보다 무려 25%가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막 예약이 많았었는데 한 큐에 그게 다 취소되고 사실상 연말까지는 관광 시즌이 끝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관광 시즌이 끝났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아니 이걸 처음 봤을 때. 이슈컬리 지금 일주일 뒤니까 지금 늦었지만 뭘 해야 됩니까? 관광 온 사람들이 뭐 하죠? 쇼핑을 해요. 그러면 관광 온 사람들이 줄면 쇼핑객들이 줄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뭐 주얼리 화장품 비싼 품목들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숏을 때리거나 아니면 팔아야겠죠. 뭐를? 일본 화장품 기업들이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긴 양산에게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 이런 회사가 있는데 화장품 대기업 시세이도가 둘이 싸운 다음에 월일 하루에 9%가 빠졌어요. 그런데 시세이도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게 원래 저거 오기 전에는 둘이 싸우기 전에는 누구한테 뺨을 맞고 있었냐? 대한민국에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에 이렇게 맞고 있었는데 이제 좀 살아나나? 야 관광객이 늘어난다 했더니 이번에 둘이 싸우면서 이렇게 때려갔고 한마디로 올해 농사가 뭐 후루룩 말았다. 뭐 시세대 올해 농사는 사실상 말았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요 화장품 말고도 관광하는 산업 주가도 대단히 안 좋죠. 예를 들면 도쿄 디즈니 운영사 오리엔탈랜드 5.7%, 유니클로 역시 이런데도 6.5%, 유니클로는 게다가 중국에도 옷도 팔아야 될 입장이니까 이런 소매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뭘 사야 됩니까? 이러면 오늘 질문 많이 나가죠? 자 여기까지 보면 그렇다면 나는 일본에 못 간 중국인들이 싱가포르나 한국에 오겠네? 라는 생각. 또는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일본 관광지 비었나라고 생각하고 일본에 불티나게 가겠네? 왜냐면 사람 없다며. 사람 많은데 사람 없다며. 오! 그럼 뭘 사야 됩니까?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바로 역시 여행사가 참 좋은 여행 10%, 노란 풍선 5%. 자, 요런 식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뭐 지금은 이미 다 반영이 됐지만 요런 게 이제 우리 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알려주고 있죠. 아, 좋은 아이디어가 마구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금지한 게 있습니다. 둘이 싸우니까 중국은 이번에 일본 영화 개봉도 중단했어요. 중국 영화 감독국은 월요일 일본 신작 영화들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이제 일본 영화가 중국에서 어지간하면 상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본 바로 연기된 영화가 바로 짱구입니다. 짱구 극장판 슈퍼핫 매운 카스카베 댄서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크레용 씬 짱구의 뭐뭐뭐뭐뭐뭐 극장판이 연기가 됐고요. 일하는 세포들은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영화 지금 두 개가 개봉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고, 아 그럼 일본만 이게 무기한 이 개봉이 안 되는구나. 참고로 우리나라 영화들은 오 외신에 이렇게 뜨던데 저도 지금 알았네. 한국 영화 수입은 2016년 한한령 이후 사실상 동결돼 있다. 아 그랬어요? 야 뭐야 이거? 일본과는 지금까지 하고 우리 것만 안 했다는 소린가? 전 이거 풀린 줄 알았는데. 아 지난 8년 동안 중국 극장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가 사실상 한 편도 없다. 진짜예요? 해외 원래 나온 걸 그냥 갖고 왔는데 한 편도 없다고? 아니 일본 거는 그렇게 후루룩 후루룩 수입해서 뭘 보고 있더만. 근데 오징어 게임은 잘 보던데. 뭐 다른 걸로 보시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아이유 씨 나온 거 뭡니까? 그것도 막 눈물 흘리면서 봤다는 평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건 뭐 좀 신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8년은 제 생각에 너무한 거 아닌가. 한한년 그게 언제 쪽 건데 지금. 말이야 아직도 우리나라 영화 수입 안 한다는 게 이게. 참고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미국 뒤를 이은 세계 최대의 영화시장입니다.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하나 9조원 세계 2위 영화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격이 낮아서 가격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인데 보는 사람 명수, 영화관 개수 이런 건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중국의 영화 스크린 수가 현재 9만 개가 넘는다. 미친 나라죠? 9만 개가 넘. 우리나라가 지금 3,300개가 좀 안 됩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중국은 영화관이 9만 개. 2014년 이후 거의 4배로 증가. 아, 제가 우리나라 영화 업체가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저 9만 개 중에 꽤나 포지션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옛날에 영화 주식을 잠깐 담았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이렇게 뭐 터키에도 투자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안 올라오셨던데. 뭐 하여튼 저 9만 개가 넘는 스크린 중에 우리나라 영화관이 들어가서 참 좋을 텐데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저렇게 영화 시장의 규모가 큰 중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건 자국 영화가 전체의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중국 영화 시장에서 보라색이 중국입니다. 자국 영화들. 옛날엔 그래도 미국 영화가 좀 있었는데 둘이 티격태격한 다음에 미국 영화 거의 안 들어와요. 마블 시리즈 무슨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걸 보겠습니까 지금? 화딱지 나는데?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 안 본단 말이야. 뭔 놈의 캡틴이요 이러고. 중국 영화가 전체 시장의 88.48%, 거의 90%입니다. 거의 뭐 본인들의 영화가 다 먹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막 대박을 나고 막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무슨 뭐 어디 상에 올라가야 되고 어디 상에 올라가야 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영화 물어보고 모르죠. 관객수 2억 명을 돌파한 중국 최대 올해 세계 1위 히트작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가 내자죠. 내자2. 하여튼 얘가 올해 세계 1위 히트작인데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99%가 중국에서 보죠. 세계 1위 영화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위 히트작인데 내수로 만드는 거죠. 내수.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게 있었고, 다만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중국에서 꽤 쏠쏠했다고 합니다. 오, 그랬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일부 영화는 본토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가 있던 거죠. 스즈메의 문단속. 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1억 1,700만 달러. 일본보다 더 많이 봤다고 하고요.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복귀작이었죠. 이게 아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일본에서는 평가가 영 안 좋아서 수익이 낮았는데 중국에 가니까 1억 달러가 넘었어요. 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중국에서 판매가 됐고 상영률이 높았는데 게다가 저런 건 한번 보게 되면은 2차 굿즈, 인형, 게임 뭐 이런 걸로 널리 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념품 사업까지 쫙 되면서 굉장히 큰, 나름 큰 사업이었는데 이제 이게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더 뼈아픈 게 현재 전 세계 박스오피스 8위를 달성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매출 1조를 향해 달려가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8위에 올랐습니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 근데 올해는 놀라운 게 제가 보기에 거의 애니메이션의 해야. 물론 내자투, 이건 중국 내수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빼도 된다고 하지만 어쨌건 이게 1등이고요. 그리고 릴로와 스티치, 이것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마인크래프트, 이것도 사실 실사 영화인데 게임 실사, 약간 애니메이션 틱하고, 드래곤을 길들이는 방법, 이것도 실사 애니죠. 물론 실사가 있고 CG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1, 2위를 차지하고 이제 중간에 8위에도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제 흥행하고 반대로 CG 영화들이 또 대부분을 차지한,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CG 관련이니까. 하여튼 8위를 차지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귀멸의 칼날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1000억엔, 이제 1조 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최초의 일본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저 영화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국내 박스오피스 연간 1위 달성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위가 귀멸의 칼날이라는 저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누적 관객수 563만 명. 이게 1위면 올해는 1000만 영화 하나도 없나? 없나 보네요. 근데 563만이 1위면 너무 소소한데? 이상한, 옛날에 막 700만, 800만, 막 1000만 영화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500만이 1위예요 지금? 560만 1위면은 조금 대단히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귀멸의 칼날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11월에 중국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출이, 앞으로 1조 원 넘어가는 매출이 기대될 수 있었는데, 게다가 11월 11일 기준으로 잘 팔리고 있었어. 1680만 달러. 지금 막 개봉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매출이 좋았는데, 문제는 저렇게 중국과 일본이 싸우니까, 일단 개봉을 했으니까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했다 그럽니다. 저 보러 가면 이제 막 눈치 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부에서 막고 하니까 티켓 판매량이 급감했다. 그럼에도 아직은 이제 중국 박스오피스 1위라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면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사그라든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참고로 일본에 이게 조금만 덜 드리면, 일본은 2010년부터 문화홍보 수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전략의 이름이 뭐냐? 쿨 재팬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전략적 저런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 뭐 이런 수출 정책이 있어요. 그게 쿨 재팬입니다. 쿨 재팬. 2010년경 경제산업성에서 시작됐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자랑이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 강점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쿨 재팬 뭐 전략해갖고 글로벌로 막 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특히 게임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무시받지만 게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 콘텐츠 산업이 4조 7천억, 약 43조 규모의 거대 산업이 됐는데, 일본 기준으로 일본 철강 산업과 일본 반도체 산업의 버금가는 크기다. 고액 외화벌이 핵심 산업. 게다가 이런 것들은 마진율이 높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이죠. 콘텐츠 사업은 마진이 높아요. 저게 진짜 잘만 되면은 봉이 김선달처럼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 무한으로 복사할 수 있는 사업이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반도체 산업의 버금가는 크기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고 전 아베 총리가 마리오 분장하고 올림픽 뭐 할 때 등장을 하잖아요. 본인들의 나라의 어떤 정체성, 나라의 전략 이런 걸로 이제 보여주려고 일본 뭐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 재팬이 가다가 요즘 좀 덜컥하죠. 왜냐하면 쿨 코리아를 맡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집 장사 중이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들어갔네요. 아유, 말을 하지. 니들 장사하고 있다고. 야, 그거 몰랐지. 야, 나도 먹자. 괜찮아. 좀 줄게. 야, 우리도 뭐 누가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만만치 않아요. 쿨 코리아가 좀 휩쓸고 있기 때문에. 야, 그쵸. 제 골든 할지 뭐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에 쿨 코리아가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모습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다카이치 내각도 역시 일본 아베의 그 기조를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역시 쿨 재팬 전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대중문화, 관광객 육치, 뭐 창조산업 이런 건데 중국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제 굉장히 뭐 관광이나 이런 쪽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얼마 전 아니죠. 24일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원래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문화장관회의를 쳐서 3국 간 뭐 관광이나 문화산업 교류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끝났죠. 연기됐고요. 둘이 싸우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일본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는 수출 제재가 있습니다. 무역 제재. 그건 뭐냐? 많이 들어본 중국의 히터류 수출 금지가 있어요. 이미 중국은 이걸로 한번 재미를 봤었죠. 우리 기억이 날 겁니다. 2010년도에 저기 어딥니까? 일본의 그 다오다이안? 센카쿠 있죠? 그쪽에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다오다이안. 그쪽 영토 분쟁할 때 일본이 제 기억에 자기 뭐 영해를 들어왔다고 하면서 뭐 중국 선박을 나포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선을. 그랬다가 중국이 너희한테 히터류 수출 안 해! 하니까 며칠 못 버티고 중국의 요구대로 어선 선장을 바로 석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5년 전에 한번 써봤죠? 괜찮았거든요. 효과는 괜찮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젠 다 알지만 중국은 몇 번 나왔죠? 전 세계 히터류 정제 생산의 약 90%를 중국이 합니다. 생산은 아니고 정제에서 생산하는 게 90%. 생산 한 60, 70% 할 거예요. 근데 정제를 왜 중국에서 하냐? 이렇게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이 저걸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히토류 원소의 추출과 처리에는 일단 1번 비용이 많이 들고 2번 오염이 발생이 많고 그리고 저 히토류에는 방사성 원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호주도 했었고 미국도 했었고 좀 했었는데 이제 안 해. 중국이 하죠. 90%를 저거를 중국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광물 하나만 보여드리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트륨이라는 히토류가 있대요. 근데 중국이 수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뭐 고온으로부터 보호하기엔 엔진 및 코팅에서 사용되는 합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 이트륨의 가격이 얼마가 됐냐? 4,400%가 올랐다는 44배. 수출 안 하니까 가격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중국이 미국의 이트륨 수출을 안 해. 그럼 4월부터는 수출이 0이 돼. 이게 소위 중국의 히토류 수출 보복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도 미국도 이제 중국이 저렇게 히토류 갖고 태클을 걸면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1년 뒤에는 미국의 히토류가 넘쳐나게 만들겠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게 되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중국한테 봤냐? 아 그게 아니고 중국 말고 중국은 아까 전에 압도적인 정제 국가잖아요. 생산 2위 국가, 생산 3위 국가, 생산 6위 국가, 호주, 미국도 3위입니다. 태국, 또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히토류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빼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라는 건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중국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백날에 봐야 그거 네가 만들 수 있겠냐? 정제할 수 있겠냐? 문제는 매장량보다는 첨단 정제의 기술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첨단일지 아니면 과감한 정제 기술, 그렇죠? 과감하게 대충 정제하고 옆에 쓱 갖다 놓는 과감성이 뭐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쟤네들 이런 사람 잘 없는 저쪽 뭐 티벳 뭐시기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저 위구 아닙니다. 뭐 그런 데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니들이 못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러니까 일본도 히토류 확보를 위한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합니다. 중국이 저걸로 자기들 보복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히토류 확보를 해보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의 한 섬에서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태평양 일본 동쪽 끝 미나미토리 섬 해역에서 히토류 원소를 개발해서 미국과 손을 잡겠다 라는 발표를 했어요. 미나미토리 섬. 일단 미나미토리 섬이라는 곳은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800km. 여기도 일본 섬이 하나 있네. 이 섬이라고 하고요. 괌에서 1500km입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 뭔가를 뭐 캐겠다는 거죠. 설마 여기서 해서 여기서 그건 아닐 테고 하여튼 뭐 이런 섬에서 히토류를 개발을 해보겠다. 참고로 저 미나미토리 섬 저기는 저것 때문에 일본의 그 EEZ 뭐 영해라든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야씨 이거 짱 박은 거 아니냐 이거 솔직히 요것이 야 이 커다란 이게 뭡니까 이거 거의 이 정도 지역이면 우리나라 남한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을 지들 거라고 두른 거 다른 나라들이 없으니까 막 두르네 진짜. 하여튼 여기를 둘렀어요. 그래서 저 섬 하나가 뭐 우리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둘렀고 여기도 뭐 있네. 요 섬 이름 모르겠는데 하나 점 찍고 두르고 뭐 점 찍고 두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둘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예를 들면 얘네는 지금 여기는 핑크색이잖아요. 여기도 핑크색, 여기도 핑크색. 얘네가 표시한 거거든요. 일본인들이. 여기 왜 핑크색으로 표시했냐? 자주색은 확실한 지들 거고 핑크색은 지들 나름대로 분쟁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옆 국가 입장에서 보면 여긴 분쟁지역이 아니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오른쪽 위에 여긴 뭡니까? 러시아하고 싸우는 쿠릴. 이쪽은 뭘 표시한 거예요? 우리나라, 독도, 이쪽은, 저기, 이어도 남쪽에, 그 뭡니까? 뭐, 칠광구 어쩌고 하는 그쪽이죠? 그쪽, 요쪽은 그 아까 얘기했던 센카쿠, 다오다이안인가? 중국말로? 거기를 핑크색, 지들 거니까 지들이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됐고요. 그 니들 생각이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들을 다 뺀다고 해도,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과 자칭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의 넓이가 엄청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유하고 있다. 와, 씨. 이거, 그렇죠. 아, 참, 거시기 합니다. 예. 일본이 38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영해와 이집트가 447만. 영토의 12배. 씨, 아무도 없다고 너무 막 찍은 거 아닌가? 12배 영토에, 와. 하여튼, 뭐 거의 영국, 프랑스죠. 10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희토류 관련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런데서 주요 광물과 희토류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 체결하죠. 그리고 하여튼 생각보다 경제 보복이 좀 커지니까 일본이 보셨겠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 관계의 단절이 된 우려가 커지니까 중국과 긴장을 완화하기엔 광범위한 외교 정도로 기울이겠다. 멋진 말을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하자. 때리지 말고. 야 때리지 말고. 말로 하자! 말로, 말로 해, 말로! 말로 하자를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장면. 말로 하려고 갔는데, 이쪽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일본 외무성 국장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에선 좀 억울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숙인 게 아니다! 왜? 요 뒤가 통역관입니다. 통역관이 말하는 거 들으려고 잠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통역관 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하고 된 건데 그거를 중국에서 편집을 그렇게 해갖고 말이야. 각도를 그렇게 잡아갖고 꼭 숙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일본 언론들이 되게 화를 내고요. 물론 그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머니에 솟는 거 주머니에 솟는 거죠. 아, 저거 뭐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추워서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추워서 서둘렀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던데 예, 많이 추우셨나 봐요. 이거 뭐 그 위에 마일 하나 더 입으시지. 아니 많이 추우셨잖아. 아유 핫팩 있으신가 보다. 이게 아마 핫팩이 이렇게 들어있어갖고 핫팩 손으로 잡으려고 넣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런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옆에 통역이 얘기를 해서 그거 들으려고 자, 여기 연합뉴스 나온 장면인데 손을 찔러왔네. 통역이 뭐라고 하니까 숙인 거죠, 통역. 그래서 그 통역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뭐 그런 말을 일본 언론들은 하고요. 물론 뭐 일본 댓글들은 뭐 말같이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외교부가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을 중국이 공개했다. 일본 외교관은 통역사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것뿐인데 고의적으로 연출한 거 아니냐.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손 추워서 손 넣었다고는 모르겠고 뭐 만나보니까 일본과 야담이 별로였다. 불만스럽다. 사과하고 자기들한테 다카이치 총리가 뭐 얘기한 거 취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취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만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갈등이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언론에 떴던 거 한국을 향해 양국 대사들이 애정을 표시했다. 그래서 보니까 주한 일본 대사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웃 그리고 생각을 함께하는 파트너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매우 행운으로 여깁니다. 아 그래요?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중국과 한국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며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한국 사랑해요 라고 번갈아 얘기했다는 건데 아니, 평상시에 좀 잘하시지. 평상시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문제 터질 때마다 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그동안 말이야 꼭 그렇게 이렇게 둘이 싸운 다음에 야 우리 편 뭐 이럴 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약간 좀 저 선거철에만 정치인들 이 허리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뭐 선거철이라 생각하고 선거철에 원래 이렇게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좀 내려가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목이 빳빳해지지가 않는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중앙일보에서인가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 언론 나왔어요. 중국이 독도는 한국 땅을 지지하는 약속을 보여. 힘 합쳐서 때리자는 거죠.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쟤 좀 거시기 거시기 하지 않을래? 그래 평상시에 그럼 그러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화끈하게 말이야. 평상시에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러니까 일본한테 영토 주권 전시관에 일본이 뭐 공간을 개방했나 봐요. 거기에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최근 일본의 악질적인 언행이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불러오고 있다. 그니까 뭐 일본이 뭐 독도 어쩌고 하는 거 악질적인 언행이란 거죠. 악질적인 언행.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라고 뭐 어디 무슨 뭐 자기네들 사이트에 게시했대요. 자, 여러분, 그 선거철인 거죠. 지금 선거철이어서 둘 다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상시 이란 말이야. 평상시에 이랬으면 오죽 좋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중일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뭐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 물론 삼국이 다 평화롭게 지내면 제일 좋죠. 평화롭게 지내면 제일 좋은데 뭐 선거철처럼 뭐 한국아 뭐 문제니 일단 영화부터 좀 문을 열고 영화 시장 제가 깜짝 놀랐네. 8년 동안 영화를 수입을 한 편도 안 했다고. 영화 시장 그런 거 열고 한한령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고 일본도 뭐 마찬가지고 어거지 주장하지 말고 하면은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